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 나눴던 것이 뭐냐면 구약이 뭘 말씀하는가? 구약은 신부단적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민했던 게 뭐냐면요. 발람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점치는 자거든요. 발람의 고향이 부돌이잖아요. 부돌이 맛을 싸듯이 사는 마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구약의 가장 큰 예언 중에 가장 큰 예언을 하고 있냐라는 거에서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많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의도는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맞네라는 게 비록 다른 이사야라든가 예레미야라든가 다윗이라든가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어떤 이사야도 하나님의 이상을 받아갖고 그대로 계시의 말씀을 하지만은 사실은 자기의 말이 있거든요. 모세도 자기의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모세가 산에서 지시하신 식양대로 성막을 건축했다고 하듯이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발람이냐라는 거야, 발람.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발람이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갔더라면은 그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발람의 자기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을 행하러 말면 하나님이 연병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을 보여주고자 이 발람을 쓰고 있구나. 그런데 구약의 가장 그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면 세례요한이거든요. 그걸 여러분이 누가복음 읽어서 알겠지만은 바로 누가복음 1장 스가랴의 예언에서도 바로 세례요한이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걸 예언해요. 그리고 구약이 바로 선지자가 세례요한 때까지 성경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세례원을 말씀하는 마태복음 3장 3절에 말씀하기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구약의 원칙이 뭔지를 하나님이 인을 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신부단장의 원칙, 즉 하나님의 설계도로 따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신부단장을 이루는 방법을 주님께서 삶으로 보여준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의 이 사역은 어떻게 되는 거냐? 바로 구약의 이 사역 플러스 예수님의 사역에 더해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사역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들의 사역이었고, 제자들의 사역이고, 우리의 말씀의 사역이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이었다니까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졌어요, 육신. 그러니까 그분의 걸음걸이도 말씀이요, 그분의 생각도 말씀이요, 그분의 느낌도 말씀이요, 그분의 자는 것도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이 다 기록돼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가 고물에서 주무시고 있는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이 먼저 있어요, 육신. 육신이는 우리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흠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더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우리에게 오죠. 말씀의 계시가 와요. 이 계시가 왔지만은, 육신의 말씀이 왔지만은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다루심이 필요한 거예요, 다루심. 이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대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말씀한 거다 정리됐습니까? 지금까지 말씀한 거다 정리 끝내준 거예요, 제가. 자, 오늘 이제 새롭게 들어갑니다. 이제 저 바울의 예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은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기 4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저 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드로모스라는 단어인데 course, 노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노정을 말하는 거예요. 코스를 말하는 겁니다. 이 코스란 말이 어디 쓰냐면요, 사도행전 13장 25절에 보면은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저 달려갈 길, 저 단어도 드로모스, 노정을 말씀, 코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을 보게 되면은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 길이 바로 드로모스입니다. 어떤 코스 노정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순교할 때를 알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디모데후서는 순교 직전인 AD 67년경에 쓰여진 성경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어디서 쓰냐면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2차 투옥 시에 로마 감옥에 들어갔을 때 바로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자기가 순교할 때가 됐다는 것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더 딴 쪽으로 가보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자 그러면 15절 같이 한번 읽어봐.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지금 사도 바울이 또 뭘 알았냐면요, 모태로부터 자기를 하나님께서 택정한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 있을 때 하나님께서 택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어서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 이 길을 안배해 놓았다는 걸 사도 바울이 알고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받고 곧바로 달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적용되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알기 전에 체험한 모든 것들, 여러분의 인생에서 거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 굉장히 중요한 설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든, 혹시 여러분 나는 내 성품이 왜 이래, 내 천성은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어요? 여러분 오늘 forget it, 그거 던져버리세요.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 성품이 어떤 성품을 가졌던지, 그리고 내가 어떤 성격이고 내가 어떤 상황이었고 또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안배하셨다는 걸 오늘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자기의 어떤 성품 때문에 좌절한 사람이 많은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안배하셨고 하나님이 그걸 안다면은 생각이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수많은 걸 하나가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두 가지가 오늘 아침에 두 가지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는 고통이고 하나는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 굿니 서브걸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제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내 평생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은 하나하나 그냥 넘어간 사건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좀 심하게 얘기할게요. 잔인하게 하나님 간섭하셔가지고 하나하나를 다 끊었는데 끊어지고 나니까 설명할 수, 오늘 그 찬양을 하는, 근데 이 찬양이 내가 기대했던, 오늘 기대했던 찬양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감격이 안 되겠어요. 제가 기도하고 온 건데 내 평생 하나님의 신실하게 나를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았다는 걸 내가 기도하고 왔는데 그래서 고통과 기쁨이 함께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찬양을 하는데 감격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이상한 성품 같은 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다녔든지 여러분이 어떤 장점이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단점이 있든지 하나님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안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연적으로 당하는 환경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안배하에 있자는 사람의 우연히 만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세월이 오래 지나면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지나간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진리들을 희미하게나마 많이 열어주셨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도요, 제가 오래전에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깨달은 게 아니라 벌써 한 40년 전에 깨달았던 말씀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젊은 청년들한테 막 도전을 주는 게 제발 기도가, 제발 3층쯤 한 번만 올라가 봐라. 정말 왜 사도발만 올라가냐, 여러분도 한번 해봐라고 자꾸만 여러분을 닥달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제가 조금 체험해봤더니 내 인생이 바뀌는 걸 제가 체험해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제가 강조해서 정말 어떻게 뭐 심할 정도 닥달하는 겁니다. 왜요? 그런 체험들이 인생을 바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이런 걸 깨닫고 사람을 좀 탐구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시죠? 그물 던질 때, 고기 잡을 때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뭐 사도 요한도 고기 잡을 때 주님께서 부르시지만 사도 바울은 그물을 던질 때 부른 게 아니라 언제 부르죠? 그물을 수선할 때 불러요. 그리고 바울을 보게 되면요, 바울의 직업이 텐트 메이커, 장막 짓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3절에 말씀하기를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자, 제가 세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베드로, 그 다음에 바울, 그 다음에 요한입니다. 베드로 언제 불렀다고요? 그물을 던질 때 불렀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평생 했던 일이 뭐냐면은 그물 던지리랍니다. 사람 남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진, 마태복음 16장에 뭐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데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오순절 때 유대인을 위해서 한번 열고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방을 위해서 고넬료 가정에서 또 한번 문을 엽니다. 문을 여는 작업을 베드로하고 그물 던지는 일을 평생 동안 합니다. 근데 바울은요, 텐트 메이커예요. 장막을 짓는 일을 하듯이 신약의 교회를 건축한 자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신약을 반을 씁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물을 수선할 때 불렀듯이 요한이 한 일이 뭐냐면은 생명으로 보수하는 일을 한 것이 바로 요한의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 당시를 보게 되면은요, 영지주의가 횡행했습니다. 그냥 철학적인 것들을 혼잡시키는데 이 요한을 보기 전에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쓴 배경에도요, 신비주의, 영지주의, 금욕주의, 천사숭배 같은 이단 사상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과 18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 서신을 쓰게 된 어떤 원인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상황을 좀 알 수 있는데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우리를 노력할 수 있는 네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여기 다 설명을 하지만 그냥 요점만 말씀하고 넘어갈게요. 철학,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 즉 유전이죠.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 이게 바로 사람, 우리를 노력할 수 있는 네 가지를 말씀하고요. 18절에 말씀하기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금욕주의는요, 본래 천사 숭배와 관계 있는 종교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해 들어온 금욕주의는 유치한 것이 아니었었어요. 아주 고상하고 세련된 것이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매혹돼서 따라가게 됐다는 걸 일단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 가지만 잡아야 돼요, 오늘은요. 그 어떤 것이든지 그리스도와 대체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들, 지금 이거는 제가 다른 쪽으로 설교할 건 넘어가지는 않지만은요, 지금 이게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아세요? 근데 사람들은 아예 몰라. 그래서 진리를 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여러분에게 이 설교와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말은 못하고 있지만,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들어가면서 기도한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만 그냥 이런 큰 그림만 얘기를 할게요. 진리 더하기 비진리는 진리예요? 비진리예요? 비진리예요. 진리를 가장했는데 여기에 너무나 무서운 비진리가 있어. 근데 이 진리로 다 따라가고 있는 게 지금 현장이, 지금 여기 현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든 말을 못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하나님,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입을 벌리지 않으려고 그래. 그냥 기도만 하나님께 하고 있어요. 기도도 충만합니다. 은혜도 충만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숨어있는 비진리, 무서운 게 하나가 있다면은 우리는 비진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종으로서 저는 말씀에 내 목숨을 건다니까요. 그렇게 안 하면은요, 성도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는요. 저는 제 목숨을 담보하고 매주 설교를 합니다. 왜요? 그래야 양들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고 그럴듯하고 그 당시에 그 문화도 사실 혼잡된 문화지만, 조금 설명을 해야 되겠네. 유대인과 이방이 섞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 여기서 천사 숭배가 뭔지 아세요? 설명을 또 하게 되네. 그냥 간단하게만 할게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을 하자는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어떤 매개체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천사들에게 중보해서 그들이 말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막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대체할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쨌든 간에요, 이렇게 영지주의가 막 횡행할 때 요한이 생명으로 보수하는 작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의 맨 마지막이 요한복음이고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쓰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생명으로 갔다가 다 보수하는데, 사실 요한복음이 왜 복음서의 마지막이냐면요, 그 생명, 영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화와 철학과 헛된 종교와 뭐 이런 어떤 그 우상숭배라든가 아니면 영주야, 이걸 다 한 번에 끝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모태로부터 하나님께 택정받은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름부터 생각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모태로부터 택정받은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안배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깊이 읽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조사 하나까지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게 목적격인지 주격인지 이게 소유격인지 이것까지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하나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던 성경이 요한계시록도 아니고 창세기도 아니고 히브리서 아니고 고린도전서였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을 읽다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냐면요, 어떻게 이런 성경이 여기 써있지? 라고 제 눈을 의심할 정도 제가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피세요. 고린도서 7장을 볼 거니까 성경을 한번 피시고요, 하나하나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이야, 이렇구나 하는 걸 뭐 생각해보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먼저 고린도서 7장 6절을 같이 한번 씁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라. 여기 보면은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이건 바울 자신의 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바울의 원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6절은 바울 개인의 말이고요, 여기 7절 또한 바울 개인의 원함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 바울의 뜻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8절로 넘어가 볼게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것도 바울의 말이잖아요. 바울이 한 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로 넘어갔어요.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여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먼저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명한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명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주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이거 역시 바울이 한 말인데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잘 보면은요 12절부터 24절까지는요 전부 다 바울 개인이 한 말이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 한번 성경을 잘 읽어봐요. 이거는 바울이 한 말이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 게 그대로 기록됐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바울이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무슨 권리로 이렇게 말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구절을 보면은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25절, 20단위 넘어가서 25절을 보게 되면은요.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솔직해요? 솔직한 게 보입니까? 전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자기 말을 쓰고 있다니까요 지금. 근데 그거를 솔직하게 말을 하고 있어. 조금도 거짓말하지 않냐고. 나는 계명이 없다. 이걸 그대로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충성스러운 자가 되기까지 그의 몸에 깊이 역사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말들이 다 바울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 이제 26절로 넘어갔어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이게 바울 자신의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28절에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오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이건 바울의 의견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이것 또한 바울의 말입니다. 그리고 32절로 넘어갔어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를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이것 또한 바울의 말입니다. 그리고 35절.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노려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것도 주님의 말이에요? 바울의 말이에요? 바울의 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4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이건 바울의 뜻이잖아요. 즉 바울의 의견이라는 겁니다. 다시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생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지금 이 말을 고린도인들에게만 명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도 이렇게 명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과 다음 구절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8장 28절에 말씀하기를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했대요.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만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50절에도 말씀하기를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주님은 스스로 했다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말했다고 말씀하는데 바울은요, 내가 이렇게 원한다.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내가 이 말을 한다. 심지어는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40절에 말씀하기를요.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여러분, 온통 그리스도로 적셔진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그리스도로 온전히 적셔진 그런 모습이 여기서 보이는 겁니다. 모든 것에 분명했다라는 겁니다. 명령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그의 몸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유일한 근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던 겁니다. 40절에 말을 다 한 다음에 뭐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은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말을 다 한 후에요,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고 결론을 짓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사람의 말인데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고 지금, 그리고 한 사람의 뜻이 주님의 뜻이 된다는 게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냥 됐을까요? 자기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나의 의견이 하나님의 의견이 되고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이 놀라운 글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게 그냥 됐을까요? 하나님의 징계 과정을 거쳤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제가 성경을 보면서 너무나 참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하늘로부터 이 대낮에 더 밝은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는 바람에 눈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안질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데 고린도서 12장에 고백하기를 육체 그 가시를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사단의 사자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근데 평생에 그 육체의 가시가 떠나지 않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연약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인도하는 걸 알기 위해서 그 육체의 가시를 거둔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에게는 보였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이 겉사람이 파쇄되고 하나님의 다짐을 통하면서 이것이 된 것이지 그냥 된 게 아닌데 제가 너무나 위로받은 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고린도 전서는요, 후기 서신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는 순교 직전에 쓴 서신인데 여러분, 고린도 전서는요, AD 59년경에 에베소에 머물렀던 3년간의 기간이 끝나갈 무렵에 쓴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서는 고린도에 쓰는데 AD 60년경이에요. 이 60년경이 3차 전도행이 끝날 무렵입니다. 그 끝날 무렵에 고린도에 3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에 썼던 게 로마서란 말이에요. 그럼 잘 봐봐요. 고린도전서는 몇 년경에 썼다고요? AD 59년경에 썼죠. 그럼 AD 60년경이면은 그 앞이에요? 그 고린도전서 앞이에요? 뒤에요? 뒤죠. 그런데 제가 로마서를 읽다가 사도 바울의 고민을 보게 되는 게 뭐냐면은 로마서 먼저 7장 15절에 말씀하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냐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기가 원하지 않던 죄를 짓고 있는 걸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냐고 도리어 원하지 않냐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직 악을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면 완전히 신부단장된 모습이 아니잖아. 자, 다시 한번요. 고린도 전서는 몇 년경에 써있다고요? AD 59년경에 썼어요. 근데 로마서는 60년경이면 T잖아. 기죠? 그런데 이런 고백이 나와, 이런 고백이. 그러면은 보세요. 디모데 전서 같은 경우에 보면은 1장 15절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참 은혜가 되는 게 순교 직전이 되기 시작하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달으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를 통과하고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면 될수록 내 의가 없어져요. 내 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만 자랑하는 자들이 되는 게 그게 맞습니다. 저도 항상 두려운 게 뭐냐면 내 의, 내 자랑이 나올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근데 지난 화요일 날 우리 목회자 세미나 때 그런 어떤 결론적으로 뭘 제가 신부단장에서 이제 말씀을 쭉 이제 그 교육을 하면서 뭘 얘기를 했냐, 마지막 결론에 답을 쓰게 하면서 우리가 신부로서 단장인 단장 될수록 나타나는 심텀, 증상이 있다. 그게 뭐냐? 답을 얘기해 줬어요. 내 자랑이 없어진다. 내 자랑이 나올까 두렵다. 이래놓고 뭘 얘기한 줄 아세요? 목사님들한테. 그런데 목사님들, 저는 아직도 내에게 자랑이 있어요. 아직도 교만 있는 걸 자꾸만 발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나 고통스럽게 물었더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아들아, 그래서 너는 안 되는 거야. 나로 말미암아 되는 거지 네가 되는 게 아니야. 이것 때문에 또 은혜 받았어. 이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들 무지무지하게 은혜 받았어. 왜냐면 내 속에 자랑이 자꾸만 올라와. 근데 알고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랑이 올라올 때 아버지 또 내가 이러네요. 십자가를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십자가에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제가 이 고린도서 7장에 이런 글을 보다가 너무 감격했던 게, 아니 이게 후기 서신이 아니잖아.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는 60년에 썼는데 이런 자기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면서 너무나 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인정하네? 여기서 제가 완전히 행복의 뚜껑이 열린 거예요. 너무 좋아갖고. 왜 그러냐면 봐요. 아, 나도 가능하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왜냐면 내 속에 숨어있는 이 죄들 때문에 저도 고민하거든요. 그런데 아, 이런 고민은 누구에게 있는 거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아버지의 빛을 받고 그 담에서 꼬꾸라진 그 이후로, 그 빛을 받은 그 이후로 그냥 주님에 달려가는 이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지, 우리가 다 변한 걸 원하는 게 아니구나.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도 희망이 있습니까? 이게 희망을 갖기 시작했던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래서 이 어떤 내용도 중요했지만은요, 이게 후기 서신이었다면 그렇게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요, 거기서 저는 감격받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처음에는 말씀에 두려움에 잡혔었어요. 나는 어느 정도까지 변화됐지? 내 생각을 막 얘기할 수 있을까?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막 말할 수 있을까? 별 고민을 다 해봤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계시가 온 게, 아들아 너도 가능해.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를 징계하시고 이의 겉사람을 파쇄하시고 이를 다루시면서 그 변화되어가는 그 길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을 기뻐하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알려준 게 너무나 기뻤던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금등대는 어떻게 만들죠? 쳐서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계속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앞에 있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있잖아요. 근데 공급받은 그게 은혜가 돼서 여러분이 말씀을 볼 때 열리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또 치시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요, 우리는 아직 모양이 갖춰지지 않은 금 덩어리 같은 존재들입니다. 근데 한 번 쳐, 두 번 쳐, 세 번 쳐, 계속 침을 당하면 당하면서 뭔가 뭐가 나타나기 시작해. 정말 묵둥거리 같은 금덩어리. 여러분, 금이에요. 그런데 침을 받을 때마다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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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없이 막 막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점점 뭐가 나타나고 있네. 그래서 병대 영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두 번 침을 당해서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침을 당하는 게 하나님께서 환경을 안봐줘서 우리를 달아가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신부로서 단장돼가고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등대 모양이 더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그 등대 모습을 보고 있는 거 아세요? 저 여러분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한번 기도할게요. 바로 이걸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양대로 저를 마음껏 쳐주세요. 어차피 치심 받을 거 우리가 기도로 맞자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을 수도 없이 때리는 것 같은데 때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형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루심이에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들은 삶이 달라져 버립니다. 근데 많은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이걸 모르다 보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럽니까? 막 따지는 분들 참 많이 봐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닌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 기뻐할 수 있는데 감사할 수 있는데 이게 제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